하나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염려할 것이 없지 않느냐.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전도자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그러느냐. 예, 그래서 항상 건강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좀 아파서 그러지 건강합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님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아프지 않으시면 저는 안 아픕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아프다 보면 그 자리가 꼭 아파가지고 제가 그냥 몹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우리 유권사님이 어깨 아프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매일 치료받습니다만은 사모가 아프니까 또 저도 덩달아가지고요. 저도 똑같은 좌측계가 계속 그러나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어. 이제 권사님이 건강이 나오시니까 제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님이 건강하시면 저는 건강합니다. 우리 전도자님이 이 세 개 빼니까 저는 너 하나라도 빠져보라. 그래서 하나 뺀 거 같아요. 예. 표시를 꼭 내놓고 나 왜 내 이빨이 잘라졌나 생각했어요. 잘 있던 이빨이 그냥 예, 손대니까 그냥 쓱 뒤로 물러나는 그런. 예, 오늘 성경 말씀 보십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대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녹음 눌렀어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주님과 동행한다.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 부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 그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매일 느끼지는 못해요.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맹맹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 나는 이거 조금밖에 아프지 않는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싹 잊어버리고 나라고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걸 봤었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같이 걸어간다. 생활을 같이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육신이서 살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 문득문득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아, 네가 잊어버렸니? 예, 좀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 죽지 않고 그냥 올리워 갔다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올리워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와. 엘리수요? 엘리야. 엘리야 있습니다. 또야. 또 한 분. 예. 예수님이 동행하셨죠.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뭘 보느냐? 아마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했을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올려 가신 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예배 생활하거든요. 너무나 바삐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잊어버립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적당히 바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옵니까?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하나님 장막에 거할 자. 장막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그 수치까지도 전부 명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만들고 뭐 모든 물두명 제단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요. 오늘 저기에 저 뒤에 있나요? 우리 그 성막에 대한 거 궤도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성막에 대한 거 보면은요 오직 원웨이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 하나로 동쪽에 있는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만나느냐 하면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자리가 된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을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제사장들밖에 안 됩니다. 왜요? 제사장. 백성들을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제사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백성에서 제사장들이 다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들어가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점차 변화되어서 장막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 이것은 뭐냐? 예배당이거든요. 예배 보는 당이라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은 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어라 그렇게 다 명령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장막을 통해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는 천사들의 두 날개를 거기에 구름이 덮어 있던 우리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기를 덮어 주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장막, 법궤를 장막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이처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바로 거기서 즉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단과 뭐 그 밖에 많은 무리들이 모세가 하느니 아론이 하느니를 불평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불을 가지고 와보라 하니까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룩한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곳이 장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그 장막을 통해서 함께 광야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한 그곳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와,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죽었을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장막 속에 살았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딴 거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배 중심지가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 장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사막에 비록 잠자고 거기에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이면 먹을 걸 주었지요. 고기 달라고 하면 고기를 메추라기를 실어다가 고기를 나눠주었지요.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해주었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웠어요. 사막에 뭐 아름다운 게 있어요? 모래밖에 없죠. 그러나 아름답답니다. 어디 가요? 그 장막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장막의 그 환상을 한번 보시면 장막에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바라볼 때 찬란합니다. 오색이 찬란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기에는 복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았다 하면 무언가 받았을 때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복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께 원하면 뭐든지 다 주시는 곳이 바로 그 장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지상의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를 안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장막에 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장막에 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인신, 하나님이신, 인간이 어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며 그 여정을 끝마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지만은 본문 15편에는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올라갈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서 2절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거 유한다. 거기에 유하는 자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동행하는 것이라고, 동행하는 자만이 그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다. 그 사람이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행할 첫 번째 행동이랍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인생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발걸음을 맞춰서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있는 모든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는 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에요.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요? 이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낮은 자나 돈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차별이 없는 것이 공의란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상급 받을 자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골고루 받는 것이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점차 행동하게 되면은 자꾸 습관이 된다. 여러분이 길이 어떻게 해서 길이 납니까? 길이 나는 길이 길을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길로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면 그곳이 길이 나서 그게 사람 다니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요사이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뭐 위에서 측량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길로 뭐 도자로 트럭차로 깎아서 뭐 만들고 하지만은 옛날은 그렇게 길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싸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는 갈 수 있다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적당히 하라. 아, 옛날에 저 서울에 있는 어르분은 나쁜 것, 뭐 모든 것 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하고 다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혀로 참소하지 말라합니다. 참소하는 것은요, 남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저 사람 이야기를 불평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서 속삭거려서 불평하게 만들고 하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가장 독특한 일이래요. 사람만이 하는 독특한 일. 신문을 보다 보니까 복날에 대해서 어느 분이 썼더라고요. 복날. 우리 한국의 복날이면 뭐가 생각합니까? 개가 생각난다고요. 복.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사람 변에 이 견자 쓴 것이 그게 복이에요. 복. 복날. 복날에는 개를 먹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그게 복날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랬느냐?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일해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왜? 잘 사는 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뺏어가 버리니까 먹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날씨는 뜨겁지요. 날씨는 뜨거우니까는 개들이 길가에 늘어져 참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이나 잡아먹자 해서 그 잡아가지고 임금들은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좋은 건 다 임금이 드시고 좋은 사람들만 들었지만 백성들은 길가에 있는 것이 개. 그래서 뭐 나쁘게 말할 때는 개차반이라고까지도 얘기하잖아. 개를 전부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래요. 지금은 이제 달라져 가지고 한국 사람은 개고기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참소치 않는다 하는 것,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요? 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혀로 선한 일을 말할 수 있고 악한 일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혀로 다른 사람의 좋은 말만 해야 된다. 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어떤 겁니까?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믿고 사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요, 그리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해로우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소하지 마는 가운데 저주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편한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동행? 우리에게 절제와 모든 것을 아주 금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는 없는 데서 만들어주시는데요. 없는 데서 만들어주니까 공간에서 충실을 채워주시고요. 혼돈에서 질서를 주시고요. 어둠에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만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LA 지나다니면서 지금 한 10만 명의 홈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리스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걱정해요.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하루에 어떻게 오줌도 싸고 변도 보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든지 다 해결하고 나간다고요. 그 홈리스 자체로서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요. 물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깨끗 사느냐 더럽게 사느냐 하는 건 있겠지만 사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방법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고요. 그 어떤 만큼? 그가 행한 만큼이요. 내가 홈리스로 있으면 홈리스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위치만큼밖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지런해서 조금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역량과 위치와 생활 방법 패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해 봐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았더냐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분명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바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느냐 하는 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 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유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위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는 사울 속에는 마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마귀가 들어간 건 시기했단 말이에요. 사유를 훌륭한 사유를 삼았으면 그를 통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했으면 마귀가 그를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가 막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의 자존심 상했습니까? 아니 만만이 내 쫄병이 되었으니 내 사유가 되었으니까 나는 만천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천이지만은 사유가 많이, 나에게 사유가 되었으니까, 내 편이 되었으니까 나는 만천만이 된다고요. 만천만의 힘을 가질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왜 만 가진 사람을 밀쳐내기 위해서 죽이려고 노력했느냐? 그를 죽여버리면 자기는 천밖에 안 되거든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천한테 밀려서 끝까지 도망다니며 도망다니다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즈음에 화살 도피에게 만들어주었고 추울 때는 나에게 거처를 만들어주었고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사울 왕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밀쳐내고 왕이 되어서 자기의 부인들을 다 범하는 그러한 정말 완전히 호리자식이 된 그러한 아들이 있지만 끝까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졌고 그러한 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고 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고 말씀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뿌리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그런 것만 확신하고 산다고 하면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이 나를 침범치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둠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 선이요. 어둠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왜요? 어둠이 있으면은 요사이 뭡니까요? 김병만이 나오는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는 참 그거 참 얼마나 그들 물론 돈을 많이 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투쟁하는 그 모습 보니까요. 밤에 물속에 들어가서 전등 하나 켜고 거기서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그 불빛이 있으니까는 고기를 잡더라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나 요사이에요. 눈이 나빠져서 농내장이 되어서 약을 많이 넣고 다닙니다. 지난번에 비 올 때 저녁에 운전하는데 집으로 와야 할 길인데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야. 어두우면 그렇단 말입니다. 어둠은 그렇다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빛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될 때 나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켜져서 다른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어떻습니까요?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을 세우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어떻게 영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죽도록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뭘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나는 육신을 가졌지만 바울은 우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거든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죄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옆에 갔다 오면 죄의 사람은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사라지고 말아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만나기를 사모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이시에 시편 8편의 고라이시에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의 영과 육이 수축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수축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나기 위해서 영과 육이 수축해질 정도 해봐서 기도해봤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아주 편한 삶을 전도 생활했습니다. 다른 분은 전도자의 생활을 할 때 쌀 한 대로 한 달을 먹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자가 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하게 살게 한 일이 없어요. 풍성하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미국을 나가니까 허리가 7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미국 가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겠지 해서 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아픈 걸 위해서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낫질 않는데 다른 문제로 미국 가야 되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다 하고 나서 15일째 보식하는데 그렇게 아팠던 7년 동안 아팠던 허리가 싹 가져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었어요.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육신과 영이 약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미국에 와야 되니까 근심 걱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 피곤이 뭔지 네 육신의 연약함이 뭔지 알았느냐라고 응답해 주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십자가 있는 곳에 사탄의 기구를 많이 설치한답니다. 사탄의 숭배자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요사이. 십계명이 세워진 거 옛날에 다 미국에 십계명 세워졌잖아요. 법원 앞에도 세워져 있고 뭐한데 거기다가 거기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세우느냐? 아니 이건 십계명이 있는데 왜 이걸 못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 아니냐 해서 세운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미국이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 백성이지만 거의 68% 7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한 것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살리는 힘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고 그건 문제할 수 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삶이 필요하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자들이 가끔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안 나온 사람들 함하고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사람 보면서 찡그리면서 설교한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을 보며 정말 활기차게 기쁨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랍니다. 그러면서 아멘 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저도 많이 불평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안 나온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느냐 뭐 하냐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니까 설교가 딴 생각으로 간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눈을 증거하고 무언가 받으려고 화면 쳐다보는 한 명이라도 그분을 향해서 정말 심차게 하게 되면 다른 것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원하시는 기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평안하라.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고 하는 걸 함께 조인하고 함께 뜻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한 마음과 같은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분산되고 맙니다. 교육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데 힘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나태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참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했다가 자기 필요하면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나면은 교회 빠지는 거. 그건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나에게 준 복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1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나라에 주어지는 모든 피선권권부터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거든요. 그러나 우리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공경의 말인 걸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돌아갔단 말은 온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디에서 왔어요? 온 곳으로 갔다. 돌아갔다. 지옥에서 왔으면 지옥으로 간 것이고 천국에서 왔으면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말인지 알 수 없어. 정말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정말 위로의 말 하려고 우리 노력을 하십시다. 그러면 이 말은 배워야 된답니다. 노력해야 된답니다. 우리 생각이 악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걸 싹 없어지고 좋은 말로 되어진 것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성령에 충만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